신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40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암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마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에서, 버두, 사빌라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싫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물어보면 어느 교회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4대 교회라고 말씀은 지금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사자, 죽을 사자 4대 교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겠죠. 아무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에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구상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가 사제 교회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교회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책망 중에서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최악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이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도 더 절망적인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가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인데 진짜 교회인데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척하는 믿음도 아니고 그 죽은 믿음은 진짜 믿음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인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으니까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가짜 믿음이라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만, 물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억울합니다.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죽어 있다니까요. 4대 교회가 바로 그 죽은 자로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4대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죽어 있는 비참한 교회였죠. 우리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다가 만약에 4대 교회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4대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개선을 해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져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꾸만 저를 때려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 4대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4대 교회를 펼쳐서 읽어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이 교회와 같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생겨서 오늘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4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가파른 절벽 위에 그리고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읍이 바로 이 4대 성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데요. 이 4대 성은 역사적으로 딱 두 번만 외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정복을 당한 적이 없는 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양털 염색을 하고 또 옷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금이 그곳에서 많이 모여드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 사대성을 향해서 찾아와서 그곳에서 매매를 하고 많은 그런 부유함이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퇴폐 문화가 만연해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딱히 열심을 내지 않아도 잘 먹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잘 입고 다닐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도 될 만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는 핍박도 있었고 쫓겨다님도 있고 해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면서 내 자녀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부모님들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천국 소망을 놓지 않고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의 이 신앙인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4대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부르짖지 않아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건강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도 채지 못하면서 그만 죽은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지금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성도라면 복이 있는 성도이고 진짜 문제는 너무 잘되고 행복해서 부르짖지 않는 그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결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것이 이 4대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조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교회 건물은 멋진 건물이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근모양은 화려했든지 큰 모습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으니까 당시의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편안해서 영적인 몸부림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저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영적인 몸부림 이런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편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본다면 너무 편안한 것도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받은 평가, 실상은 죽은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죽으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이 죽은 상태죠. 그러니 깨우고도 잘 알지 못하고 옆에서 기도를 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죽어 있으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살펴보니까 뼈가 부러져서 돌아간 겁니다.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왔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여전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소녀는 조그만 상처들이 생겨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부모가 큰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걸려있는 병은 신경조직이 잘못되어 있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은 아직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플 때는 아픈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죽어 있으면 진짜로 모릅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때는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금 괜찮다 그러고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떤 특권들을 누리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 반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안 될 때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가 사실은 제일 강력한 때죠. 죽어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다른 교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일곱 영은 가장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곱 영, 즉 성령을 가지신 이라는 이분은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았죠.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일곱 영을 보내어서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생명수는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가는 곳에는 아무리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사대교회 사자에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성령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서 마음의 정원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즉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요, 그렇게 우리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라 돕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그러고 있으면 병든다. 너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네가 지금 살 수 있다. 그래서 도와주시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돕는 분이시지 대신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도와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밀어내어서 주님 앞에 겨우겨우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하고 부르면은 어떨 때는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에 이거 기도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연속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넣어주시죠. 이것도 기도해라, 저것도 기도해라, 이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네가 좀 기도해라, 왜 이제 나왔니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자꾸만 넣어주시죠.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대신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고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누워서 잠만 자고 있으면은 도와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회개는 바위처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 뭉뚱그려가지고 이것도 죄 이것도 죄 그러니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똑같은 죄 그거 아닙니다.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큰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도 있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는 죄도 있고 그리고 자그마한 죄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죄 다윗처럼 이렇게 간음도 하고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고 그리고 살인까지도 하고 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다윗처럼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되죠.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했다라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돼. 그런 회개가 있고 또 손과 이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씻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를 다윗이 며칠, 7일이나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침상을 띄우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회개를 모든 회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대구 8개 노회 서육대회가 있었습니다. 8개 노회니까요. 우승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노회가 수승노회인데요. 교회에 가서 우리가 3등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8개 노회 중에서요, 족구와 대구와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 노회가 3등을 해서 거기에서 상을 탔습니다. 제 교회를 하는데요, 제가 저를 보면은 막 운동 잘할 것 같죠. 잘합니다. 뭐 오래 달리기도 잘하고요, 마라톤도 잘하고, 수영도 조금 하고, 탁구도 조금, 우리 저기 황집사님 탁구를 잘 치시는데요, 가끔 제가 조금 합니다만은, 구기 종목은요, 탁구도 구기 종목이지만 구기 공으로 하는, 큰 공으로 하는 구기 종목은 제가 이래봬도 못합니다. 저도 막 당황합니다.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가지고 저도 당황하지만 제 주변에서 받아주는 사람들도 막 당황합니다. 왜? 제가 발을 대면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다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족구도 하지 않고 배구도 하지 않고 시합에서 제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심을 했습니다. 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딱 보고 있다가 선을 넘거나 또 공이 선 바깥으로 나가면 깃발을 휙 드는 거, 그게 부심입니다. 제가 어제 그 부심을 세 게임이나 했는데요, 부심을 딱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라인 선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부심을 보는데 자꾸 방해가 돼요. 선을 막 조금씩 가리기도 하고.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뒤로 좀 빠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겁니다. 제가 좀 그랬습니다. 목사님 뒤로 좀 빠져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지나가면서요 저를 툭 밀치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제 이때는 뒷모습이라 표현하면 안 되죠. 뒤통수죠. 뒤통수를 제가 이렇게 막 바라보는데 속에서 막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목사야, 너 미워하지 마라. 자기 편에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안 좋겠니.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참 순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저분 보니까 자기 편해져서 좀 마음도 안 좋고 보니까 팔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빵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한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 저녁 우리 제자반에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다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웃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목사님이랑 우리랑 다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그거 보면서 화가 나는 거 그거 보니까 다 우리랑 똑같네요 그랬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게 무슨 심품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꿈속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구름으로 막 속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제가 버림을 당해서 땅에 남아있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만약에 그냥 제가 그 상황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영혼의 옷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세마포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옷에 보이지 아니하는 조그만 점 하나가 거기에 묻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야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내주시는 그것은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과 흠, 조그마한 것, 요만한 것이 묻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거 빨리 씻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잠시 아뢰면서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체육회를 하는 동안에도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물을 추첨하는 시간에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 그런 데 가면 뭐 여러분들도 거의 그러시겠지만 추첨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추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수승로에 58번.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유리 용기 세트, 그 아주 좋은 선물이거든요. 그 세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자리로 돌아오니까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하필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셨고,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그럴 때는 안 와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막 왔어요. 제가 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이것 들고 가면 저 아내가 너무 좋아할 텐데,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여기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목사님이 옆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그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우리 집에 이거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 선물을 드렸더니 사양을 하면서 자꾸 안 놓아주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그런 몇 세트, 그 세트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은,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삼아포 옷에 조그만 점 하나를 치우기 위한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만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니까 죽은 자가 아니죠. 사대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근데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몇 명이 미래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옷에 묻은 점과 조그만 흠들을 다 세탁을 한 사람, 씻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발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천국을 거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다 이겨라.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아들 정근입니다. 이정근 목사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에게 입혀주었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이곳을 거닐 수 있는 합당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에게는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씻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 이들은 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순식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데려갈 사람들은 데려가고 이들은 다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도둑같이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씻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날마다 입고 갈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렸을 줄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의 지진과 해일이 있었죠. 지난 2000년 동안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지 않아도 2000년 이후에 AD 2000년 이후에 일어난 그 재해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IT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3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은요, 숫자를 헤아리기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죠.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로 인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쓰촨성의 지진으로 인해서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벌써 경주에서만 500여 회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대성의 역사 속에서 두 번 점령을 당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점령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잠자다가 그랬습니다. 벼랑 위에, 아주 가파른 산 위에, 벼랑 위에, 절벽 위에 이 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꼭대기에 있지만은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왔던 군대들은 다 지쳐서 결국 돌아갑니다. 그냥 문을 딱 잠그고만 있어도 공격을 해 들어가지 못한 천년 요새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큰 상금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방도가 없었는데 한 병사가 돌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성이니까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죠. 돌하게 보면서 성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위에 병사 한 명이 졸고 있는 겁니다. 졸고 있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그 투구가 밑으로 툭 떨어졌는데 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니 투구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주변을 살펴보더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절벽 사이에 어디에선가 그 병사가 내려와서 투구를 살짝 주워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곳은 살짝 따라가 보았더니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수많은 그 틈 사이에서 한 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한번 살짝 점탐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통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곳으로 뚱뚱한 병사 말고 아주 날씬한 병사들을 예를 지어서 그곳을 통해서 올라갔더니 그 위에서 다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또 쳐들어왔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곳을 점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다가 한 병사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여기 성벽 어딘가에 조그만 샛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병사들을 다 나누어서 그 샛길,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했던 바로 그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또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 성을 두 번째로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으면은 진짜로 도둑같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잠을 자면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도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가 날마다 씻으면서, 우리의 옷을 씻으면서 흰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시고 천국을 거닐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